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는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처음 사역이 시작되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의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안에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들어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오는 과정이 나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볼로는 앞부분에 보면 에베소 교회 형제들이 보내주어서 아가야 지방으로 갔다 돼 있죠. 이제 고린도에 갔던 곳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뭐 이 본문의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지금 나오는 이 본문 이후에 썼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분파가 있는데 그 중에 아볼로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으니까 이때 이제 아볼로파가 생기는 거겠죠. 그 이전에는 생길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이후에 고린도전서를 썼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튼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왔다. 이거는 어제 보았던 본문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바울이 이제 3차 전도행을 떠나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런 터키 지역들을 아시아 지역들을 돌아다녔고 지금 에베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에베소보다 위쪽 지역을 돌아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부르기아 위쪽 지역을 쭉 다니다가 에베소에 온 거죠. 바울은 에베소가 처음 온 곳은 아닙니다. 2차 여행 마치고 돌아올 때에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함께 갱그레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까지 왔고요. 여기에서 회당에서 잠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거기에 남겨둔 채 바울은 이제 안디옥으로 갔었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두 번째로 에베소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했던 사역이 아주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세 가지 사역을 한 것으로 본문에 기록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역이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한 내용인데 그것이 2절부터 4절까지예요. 자, 1절 끝에 보시면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러니까 이미 에베소에 제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누구한테 복음을 누구한테 전도를 받았는지 또 어떤 정도의 수준의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미 제자들이 있었고요. 이미 성도가 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바울이 제일 처음에 물었던 질문을 잘 보세요. 순서대로 쭉 보시면 됩니다.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제일 처음에 바울이 물은 건 성령에 대해서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참 이게 불행한 일이죠. 성령을 받았느냐 했더니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바울이 다시 물어요.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를 못 받았으니까 그러면 세례는 뭘 받았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3절에 대답하되 요한이 세례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까지만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4절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게 세례관 선포한 내용이죠. 이 내용은 지금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당시 어떤 제자들,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혹시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를 받았던 그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을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을 믿으라 이렇게 했는데 이는 여기서 선포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곧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역순으로 지금 설명한 겁니다. 제일 처음에 얘기한 건 성령, 그 다음으로 나온 건 세례, 그 다음에 나온 건 예수님이죠.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복음에 대한 지식의 순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들어야 돼요. 아, 그럼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성령님을 이제 받게 되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거죠. 사도바리 순차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고 성령님의 힘을 덧입어서 또 사역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맨 마지막부터 이제 물은 거죠. 이게 되느냐? 안 된다. 그럼 그 앞부분에 이게 되느냐? 그것도 몰랐다. 그러니까 맨 앞으로 온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시골 두메산골에서 생활하던 집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도 초등학교에서 통지서가 안 와서 애가 10살이나 됐는데 왜 이렇게 통지서가 안 올까? 통지서가 와야 초등학교를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사무소에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직원이 찾아보더니만 아이고 얘가 이게 통지서가 안 갔군요. 이유를 보니까 애가 출생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생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려고 쫙 봤더니만 조금 있다 동사무소 직원이 아이고 출생신고가 안 돼서 봤더니만 두 분이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혼인신고부터 하셔야 됩니다. 순서는 부부가 결혼했으니까 혼인신고하고 그 다음에 애를 낳았으니까 출생신고하고 그러다 애가 크면 초등학교 들어가고 통지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거꾸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지서 나왔느냐? 아니요, 안 나왔는데요. 출생신고 했느냐? 안 했는데요. 혼인신고 했느냐? 이렇게 쭉 되짚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얘기한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은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성령 충만을 받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설명을 합니다. 자, 다시 1절부터 4절을 보면 결국 사도 바울이 제일 첫 걸음부터 출발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선포하는 이때 뭐 어느 정도 깊이까지 얼마나 풍성하게 많이 설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선포하는 말씀 사역을 제일 처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한 것은 앞에 나왔던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했던 사역과 동일하죠. 그때도 아볼로가 구약성경을 잘 풀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는 했지만 아볼로 역시 지금과 마찬가지예요.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몰랐기 때문에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데려다가 그걸 잘 풀어서 더 많이 가르쳤었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여기 나오는 어떤 제자들은 아볼로에게서 듣고 배운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몰랐으니까 비슷한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이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선포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말씀 선포 그대로입니다. 복음을 선포했으면 그 다음엔 세례를 받겠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래서 이번엔 두 번째로 세례를 베풉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어떤 제자들에게 세례를 준 거죠. 이 사람들은 이미 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요한의 세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받는 세례와는 좀 달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전에 죄를 지으면 제사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세례받으러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제사드리러 가지 않고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그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아마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세례받겠죠. 근데 그거 말고 그들이 이 모든 내용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듣고 본문의 생각도 있지만 단순히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믿었겠죠. 믿은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 표현도 보면 조금 독특한 점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승천하시면서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됩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고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례를 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도 부정하진 않습니다. 이게 무효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예수님 명령이 기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가 기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기본이어서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어도 그것도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이걸 거꾸로 막 뒤집어가지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앞부분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줬으니까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여튼 사도 바울의 사역은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를 놓고 보면 여러분, 누군가가 사역자가 된다. 이거는 풀타임 사역자도 그렇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가 된다고 하는 거,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지금 바울이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사역은 아니지만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초창기 사역이거든요. 처음에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 순서가 어떤지, 내용이 어떤지를 잘 가르치고 복음에 대해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례를 베푸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세례를 베푸는 자가 되는 것. 이게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는다, 섬김을 받는다, 신앙이 성장해 나간다는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누군가 목회자가 있어서 혹은 나를 섬겨주는 신앙의 선배가 있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들려주고 두 번째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주는, 내가 이 두 가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바울의 또 세 번째 마지막 사역이 6절 7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첫 번째 사역, 초기 사역의 마지막 세 번째 내용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게 했다. 성령 충만을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방언을 하고 예언했다는 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모습도 보면, 내용만 놓고 보면 어떤 모습을 생각나게 하냐면, 이게 사마리아 교회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어떻게 충만을 받았냐면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되는 모습이겠죠.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도들이 모여서 몇 날 며칠이고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교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워졌던 두 번째 교회인 사마리아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모여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 세례를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왔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안수를 해주었습니다. 안수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곤 하지만 이방 땅의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계기였던 고넬료를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 가정은 어땠느냐?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도 않았고 베드로가 안수해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중간에 갑자기 고넬료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정해진 방식이 없어요. 이걸 해야만 받는다 이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하든 안수를 받든 갑자기 뜬금없이 성령 충만을 받든 어떻게 해든 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하튼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는 사마리아 교회 스타일로 안수를 해서 성령님이 임하게 했고, 조금 다른 점은 여기 본문에 보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사마리아나 고넬료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는 다 방언만 했습니다. 예언은 등장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앞에 있던 다른 교회들보다 더 많은 은사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 이게 단순하게 수식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더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세 번째 사역은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얼핏 생각하면 아, 그러면 목회자가 하는 사역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니까 이게 당연한 생각입니다. 목회자는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 사역을 하고, 두 번째는 세례를 주고, 세 번째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든 안수해서 하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게끔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도 우리 목사님께 안수를 받아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목회자에게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죠. 근데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앞에 있던 세례와 마찬가지. 세례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약간 좀 달랐습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여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단지 방언을 하는 것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목회자가 누군가 성도를 섬겨주는 목적은 방언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또 다른 성경들을 보면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성령이 베푸신 은혜들이 나오거든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7장 8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 가지 은혜를 성령이 베푸신다.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때문에 생각도 말도 행동도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환난과 핍박을 어려움을 당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지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제일 간단한 건 방언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럼 아 방언을 하면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예언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럼 그게 간단한데 그것만이 방법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도우시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서 아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걸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으면 굳이 사실은 방언을 하지 않아도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목회를 할 때에 또 신앙의 선배가 신앙의 후배를 돌봐줄 때에 목표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방언을 하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래서 그 사람의 방언한 뭐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면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하든 아니면 안수를 하든 설교를 해주든 여하튼 그래서 성도들의 상태를 볼 때에 또 목회하는 것을 볼 때에 아 저 성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구나 그것을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게끔 돌보아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 나타난 결과에서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것 이것 한 가지만 생각하면 자칫 잘못하면 조금 이상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양은 이 세 가지 하는 겁니다. 말씀 사역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것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것 우리가 돌봄을 받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되어야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 울타리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듣고 배울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세례를 받는 것,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게 교회다운 모습이고 성도가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에요. 내일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내용이 나오고 동시에 에베소 교회가 잘 든든하게 세워졌던 과정이 나오는데 이건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완성된 모습이고 이것만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 가령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도 은사가 나타나게 했잖아요. 은사만 나타나면 되나요?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하고 인격이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도 간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내용들만 쭉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됩니까? 아닙니다.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은혜를 받고만 살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대로 성도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고 또 앞에서 보았던 것들처럼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상에서 자기가 맡겨지는 일들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내용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게 아니라 기본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초입니다. 이게 기본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나마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이러한가 일단 은혜를 받는다는 입장에서는 나는 늘 말씀을 잘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풍성한 지식을 갖고 그 안에 성장하는가 나는 세례를 받았는가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돌봐줄 때도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가 세례를 주는 자인가 다른 누군가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도록 성령 충만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권면하는 자인가 이것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들을 사실 풍성히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안디옥 교회보다 훌륭하고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탁월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생각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나도 바울처럼 사역하는 나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처럼 사역하는 그들보다 더 주님 앞에 칭찬듣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더욱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하여, 성도가 성도답기 위하여 말씀이 있어야 하고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면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이미 이와 같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풍성히 베푸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를 늘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갈망하는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